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생명권과 자유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예 그리고 고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존엄, 가치 이런 방향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네.
이 뒤집어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개념에서도 사실 인권이 발전해 왔습니다.
네.
때로는 이런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해 왔는데요. 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된다.
네.
자, 일절 금지된다.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된다. 이렇게 노예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노예제와 관련된 행동, 형법상의 범죄로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제법에서도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이 되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노예제는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예.
특히 유명한 것은 이제 16세기부터 약 400년간 지속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었죠.
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또 너무 반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고 잔혹한 인권침해 한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노예제가 지금의 인종차별의 뿌리가 아니냐 이런 연구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 심리가 이 아프리카 노예제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노예제 거의 폐지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가고 또 아프리카 대륙까지 강제로 배를 타고 끌려가는 그 흑인 노예. 손과 발에는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사실 지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인류의 문명이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이런 노예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와 유사한, 그러니까 모든 노예화 역시 금지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네.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바로 유사 노예제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에는 이미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제와 같은 것이 없어지고 또 금지하는 국제법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 및 소수 민족을 집단 학살하고 또 집단 수용하는 이 경험 때문에 자 인류가 노예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또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좀 각성이 아주 높았죠. 독일 나치가 처음에는 외국 노동자들을 독일로 데려와서 강제 노동을 시키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무조건 다 잡아 가뒀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강도는 높지 않은 마치 아주 느슨한 노예제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은 본질은 예속하는 노예제랑 똑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예.
자, 지금도 관리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현대판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4조에서는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 이 말을 아주 강조하면서 추가한 겁니다. 노예화가 교묘해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는 거다. 또는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꾸면서 억압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강요를 하고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본인이 내가 노예 상태인가 예속된 상태인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런 왜곡된 심정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국제사회 인권 기준에서는 자유를 빼앗긴 본인이 그 상태를 노예 상태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다. 어떤 형태든 사람을 예속시키는 것은 노예제다. 모두 유사 노예제도 금지다. 이렇게 확고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노예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 못 입고 못 먹고 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강제노동과 노예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강제노동은 노예제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노예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다음에 노동이나 혹은 기타 서비스 용역을 착취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저를 그 사람 집에 가두어 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끼니 때마다 좋은 음식 주고 텔레비전도 틀어주고 좋은 음악, 책 다 제공하면 노예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예제의 핵심은 노예와의 핵심은 강제 노동이에요.
네.
2차 대전 시절에 일본군이 아시아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린 거. 그들은 지금도 이게 계약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대표적인 노예제입니다.
비록
잘못된 정보로 서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노예제는 노예제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 스스로 나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의했다 이런 궤변을 펼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국제인권 기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저 사람의 노예로 살 거야 이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오늘부터 나무가 될래. 나무가 되어서 살 테니까 나를 나무로 생각해줘. 그런다고 해서 나무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네.
예, 노예가 되겠다 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하고 지적 능력이 커지면서 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인지과학도 발전하고 이러면서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대한 그 상상력과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타인에게 예속된다는 의미가 뭐 힘으로, 법으로, 육체, 돈, 권력, 심리 다 다르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그 어떤 방법과 동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을 예속시키면 무조건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사상적으로 노예화를 시키는 것도 노예제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원칙을 외워라, 암기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걸 줄줄줄줄 외우게 하는 것도 사람을 노예화하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반인도 범죄로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예.
노예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예속 상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 1787년에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위원회 일원 모임이 결성됩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비정부 민간기구 NGO예요.
아, 그렇군요.
인류 최초의 NGO가 반노예 운동을 펼쳤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네요. 다음으로는 고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예, 고문. 예, 노예라는 말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그냥 콱 막히게 하는 단어인데요.
네.
세계인권선언 5조에는 고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마 우리가 인권유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고문일 겁니다.
네.
지금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고문을 한다.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죠.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국가가 공권력이 정부가 개인을 여전히 고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계인권선언 5조에서 고문은 안 된다 이렇게 정의는 내렸지만 그럼 뭐가 고문이냐 이 얘기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984년입니다. 유엔에서 고문방지협약을 만들어서 각국이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정식 명칭은 좀 길어요. 고문 및 그 밖에 잔인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그래서 줄여서 고문 방지에 관한 협약. 여기를 보면 뭐가 고문인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문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좀 길지만 제가 이 원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에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하에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길지요.
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고문을 하는 사람은 결국 공무원, 국가 간부라는 뜻입니다.
네.
고문의 목적은 자백이나 정보를 얻는 거고요. 그 정보는 결국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고문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 처벌이 만약에 법대로 떳떳한 처벌이라면 일반적인 형법으로 하는 거라면 고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떳떳하지 못한 목적에 쓰기 위한 용도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고문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문 이외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로 뭐가 있을까요?
예, 고문이 아닌 잔혹한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이것은 고문과 유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거거나 또 번민, 굴욕, 두려움 등을 초래하는 모든 가혹행위도 고문과 똑같이 간주합니다.
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문이라는 것은 다른 인권 권리에 비해서는 좀 뒤늦게 주목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 혹은 간첩 이런 존재들이 자기의 공동체를 해칠 거다 이런 위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적이나 간첩 으로부터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말했던 정복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문은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파열을 낸 게 바로 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 국제 앰네스티입니다.
네.
네. 국가가 개인을 마음대로 잡아가두는 것을 반대한다. 사실 이 목적으로 저희 국제 앰네스티가 결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40년 전에 왜 국가는 개인을 몰래 잡아갈까 이걸 추적해봤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고문하지 않을 사람, 재판을 통해서 떳떳하게 처벌할 사람들은 몰래 잡아가지 않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 채택되는 것에 저희 국제 앰네스티가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현재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감시와 노력이 민주화운동으로 확대된 거죠.
예.
과거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정부 당시에는 시위하던 대학생이 고문하다 죽었습니다.
네,
검찰에 끌려가서 죽었죠. 박종철 열사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고문이 있냐 없냐 이것은 그 사회의 문명 수준을 알게 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이런 데에서 지금도 사람을 고문하고 있다면 아, 그 사회는 정말 인권의식이 미개하구나. 그런 정치는 오래갈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국제 앰네스티에서 고문 방지를 위한 12단계 조치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가지 다 말씀드리기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몇 가지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가가 고문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을 구금하게 되면 몰래 구금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또 구금한 사람한테도 뭐 때문에 구금됐는지를 알리고 이 사람이 즉각 변호사를 비롯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금하는 사람을 처리하는 국가 간부들도 고문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네.
투명해지면 고문이 없어진다. 또 마지막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고문 피해를 받았던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도 하고 또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해서 국제사회의 투명한 감시의 자기를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고문 근절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국제 인권 뉴스 알아볼까요? 이슬람 테러 조직에게 납치가 됐던 나이지리아 여성과 어린이들이 구출이 됐다고요?
예, 오늘 준비한 인권 뉴스는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나이지리아는 그 아프리카 중앙 부분에 그 남대서양 바다 쪽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네.
이 나라에 보코하람이라고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테러 조직이 있어요. 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하면서 서구에 들어온 기술과 문화를 모두 배격하겠다 이런 거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아프리카 토착 언어로 보코는 이슬람적이지 않은 서양식 교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람은 배척한다, 물리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코 하람 결국은 이슬람적이지 않은 서양식 교육과 문화 기술을 배격하겠다. 이런 의미를 이 무장 조직이 자기 이름으로 걸고 네. 있습니다. 이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요. 2002년에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네.
지금 규모는 한 7천 명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국제사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자기들 말로는 서구적인 것을 배척한다고 하면서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AK-44 소총과 같은 이런 개인화기로 무장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주로 학교나 병원, 도서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특히 정말 치사하다 이런 표현을 받고 있는 게 주로 여학생들을 납치하고 있어요.
네.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에 이 보코하람 조직에 납치된 여성, 어린이 총 149명을 최근에 나이지리아 정규군이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54명, 어린이들이 무려 95명. 예, 그래서 이런 무장 테러 조직들이 세계에 많이 있는데 보코하람은 정말 좀 치졸한 조직이다.
악질이네요.
네, 그런 평가가 많이 있죠.
예, 종교 앞세우는 무장 세력이 여성과 아이들을 납치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보코하람 이 조직은 지난 2월에도 한 마을에 들이닥쳐서 여학생만 110명을 납치해갔습니다.
예.
이곳 역시 학교였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여자 학교였는데 이 납치 직후에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이 중에 91명은 풀어줬습니다. 이 보코하람 패거리들은 납치한 여학생들에게 또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네.
2014년입니다. 당시에도 국제사회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네.
나이지리아의 치복이라는 도시에서 여학생 276명을 한 번에 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납치한 여학생의 일부를 테러 교육을 시키거나 또 자기 이 무장 패거리에 강제 결혼을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 이 무장 조직도 문제인데 이 국제 인권 단체들이 보기에는 이 나이지리아 정부군도 꽤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 군대가 너무 무능합니다. 또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마적당 같은 무장 패거리가 여학생들,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돌아다니는데도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코하람 이 조직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약 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의사 3명도 살해가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뭐
납치를 해서 인질이다, 몸값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이 의사들이 머무는 호텔이 들이닥쳐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서양식 의술을 한다.
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동양인까지 무참히 그냥 예, 살해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 외화벌이 때문에 이 먼 아프리카까지 온 예, 조선 의사들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이 국제사회가 예, 공분을 갖게 되었죠.
예.
여성은 이런 식으로 납치를 하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냥 살해하는 거. 이것도 이 보코하람이 악명 높은 이유가 됩니다.
네.
교회, 성당은 지금까지 185곳이 파괴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고요. 이 패거리들이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주변 국가까지 원정을 가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차드, 카메룬, 니제르 같은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을 꾸려서 이 보코하람을 좀 퇴치하자 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합니다.
예.
자, UN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네.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든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머나먼 나이지리아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 사건이 자기 나라의 국익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래서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인권유린 행위를 묵과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이 보코하람 문제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이 문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노예 그리고 고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